VOA 뉴스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두 명이 사망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사건은 오늘 오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발생했습니다. 서안지구에 거주하는 34세 남성이 칼을 들고 70대 여성과 80대 남성을 공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남성은 추가로 두 명의 남성을 공격해 부상을 입혔으며 이후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또 다른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에 대한 이스라엘의 암살로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이번 테러 사건으로 중동 지역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자지구에선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12명이 사망했습니다.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오늘 새벽 알 아크사 병원 안뜰에 있는 피난민 수용소가 공격을 받아 여성 1명을 포함해 4명이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와는 별개로 가자지구 북부 지역의 한 주택이 공습으로 무너지면서 어린이를 포함한 최소 8명이 사망했습니다. 현재 보건부는 지난해 10월 7일 개전 이후 팔레스타인 누적 사망자 수를 39,550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무장 세력과 민간인을 구분하지 않은 것이라고 현지 언론 등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란 당국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최고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의 정치국 의장이 단거리 발사체에 의해 피살됐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어제 이란 국영TV를 통해 발표된 이란 혁명수비대의 성명을 인용해 이번 공격에 약 7kg에 달하는 탄두가 장착된 로켓이 사용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성명은 해당 탄두가 큰 폭발을 일으킨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폭발이 일어난 하니의 의장의 거처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성명은 이번 행동은 시온주의 정권에 의해 계획되고 수행됐으며 미국의 지원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발표는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설치한 폭발물에 의해 하니의 의장이 사망했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와 상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진상을 놓고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앞서 하니의 의장은 지난달 31일 이란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테헤란을 찾았다가 피살됐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하니의 의장의 사망 사실을 확인했지만 자신들의 공격 여부에 대해선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은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이후 하니의 의장을 비롯한 하마스 지도자들을 사살하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의 잠수함을 격침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어제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러시아 잠수함 한 척이 흑해 바닥으로 내려앉았다며 러시아 해군의 B-237 로스토프나도두 잠수함에 대한 공격을 주장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공격은 러시아가 통제하는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 지역에서 이뤄졌습니다. 또한 통신은 우크라이나 당국자를 인용해 잠수함에 대한 공격과 별개로 러시아의 대공무기인 S-400 발사대 4개도 크게 손상됐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러시아는 이번 세바스토폴 공격에 대해 즉각적인 논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미하일 라즈보자예프 세바스토폴 시장은 도시는 모든 것이 평온하다며 러시아 잠수함 격침설을 부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격침을 주장한 로스토프나도두 잠수함은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러시아 흑해 함대 잠수함 4척 중 한 척으로 2014년에 진수됐습니다. 만약 이번 잠수함 격침이 사실이라면 러시아 흑해함대 잠수함의 첫 침몰 사례가 될 것으로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수해 피해를 입은 북한의 도움과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크렘린궁은 어제 홈페이지를 통해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냈다며 관련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최근 홍수 피해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재난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와 응원의 말을 전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압록강 일대에서는 지난달 말 집중호우로 인해 평안북도 신의주와 의주 등이 물에 잠기는 홍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도 구호물자 지원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북한은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최저 17도에서 최고 25도에서 33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함재하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량입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입니다. 한 주간 미국을 포함한 지구촌 화재 소식과 한반도 주요 소식 그리고 미국 대선 관련 쟁점을 짚어보고 미국의 역사와 인물까지 꼼꼼히 챙겨보는 라디오 시사 매거진 8월 첫째 주 어떤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을까요? 미국인들의 창조론에 대한 믿음이 40년 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전 세계 인신매매 피해자 10명 중 서너 명이 어른이라는 내용의 국제이주기구 보고서가 나왔고요. 지구온난화로 포도주 제조산업이 기대하지 못한 혜택을 입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주간 주요 한반도 소식 정리하는 독자 선택에 이어지는 순서로 미국의 선택 2024 준비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집결한 공화당, 낙태 문제에는 이견, 또 트럼프 캠프의 젊음을 가져온 벤스 공화당 부통령 후보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야기로 들어보는 VOA 이야기 미국사에서는 리처드 닉슨 대통령 시대 7화가 방송되고 끝으로 인물 아메리카, 미국 영화의 역사를 바꿔놓은 명감독 빌리 와일더 소개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이번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1987년 연방대법원의 에드워즈 대 에귤라드 사건 이후 미국 공립학교에서의 진화론 교육은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공립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는 문제에 대해 중요한 판단을 했는데요. 학생들이 진화론에 관해 배울 때마다 학교에서 창조과학을 가르쳐야 한다는 루이지애나 주 법을 무효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한 팽팽한 논쟁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요.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는 과학계에서는 진화론을 거의 만장일치로 받아들이지만 다수의 미국인이 다윈의 진화론 이론의 회의적이라는 사실도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19년 조사에 따르면 고등학교 생물교사 중 51%가 창조론보다 진화론을 더 강조하고 있다고 보고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의 최신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갤럽은 인간의 기원이 100% 신의 창조인지, 신의 인도에 따른 진화인지, 100% 진화에 따른 것인지 물었고, 조사 대상 중 37%는 신이 홀로 만년 안에 인간을 완전한 형태로 창조했다고 믿는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갤럽이 1982년 처음 이 문제로 설문조사를 벌인 이래 최저치로 2017년 조사 결과보다 1%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3주간 성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전화 설문조사로 진행했고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포인트였습니다. 갤럽은 이번 조사에서 신이 인간을 100% 창조한 것으로 믿는 사람들을 창조론 순수주의자라며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보수적인 개신교도들 사이에서 흔히 볼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응답자 중에 24%는 신의 개입 없이 인간은 수백만 년에 걸쳐 덜 발달된 생명체로부터 진화했다는 엄격한 진화론적 견해를 수용했습니다. 2019년 조사보다 2%포인트 상승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나머지 34%는 신의 인도로 인간의 진화가 수백만 년 동안 이뤄졌다고 믿었습니다. 갤럽은 대학 졸업자와 가톨릭 신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이 이 견해를 받아들였으며 이는 가톨릭 교회의 입장과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갤럽은 창조론과 신의 인도한 진화에 대한 지지도가 각각 1999년에 47%와 40%로 정점에 도달한 후 하락세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1999년 이래 신의 개입 없는 진화에 대한 믿음은 거의 3배로 증가했습니다. 갤럽은 지난 40년 동안 종교적인 미국인이 줄어들면서 인간의 기원에 대한 믿음이 변했다면서 신이 인간을 현재 모습으로 창조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신의 도움 없이 덜 발달된 형태의 생명체로부터 수백만 년에 걸쳐 진화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증가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한편 지난해 서퍽 대학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10명 중 4명은 수천 년 전 인간이 지금의 모습으로 신에 의해 창조됐다고 믿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전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진화가 신의 인도를 받았거나 신의 개입 없이 진화했다고 답한 사람보다 더 많은 수치였습니다. 신문은 당시 학력과 종교, 정치 성향과 인간의 기원에 대한 믿음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고학력 보수 기독교인이자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창조론을 믿는다는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아동매매. 유엔은 매년 7월 31일을 세계 인신매매의 날로 정하고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신매매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는 동시에 세계 각국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의 일환으로 발표된 국제이주기구 IOM의 인신매매 보고서가 아동 인신매매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수백만 명의 어린이들이 인신매매의 희생자가 되고 있으며 이 문제는 특히 글로벌 위기로 인해 이동 중인 난민 아동들 사이에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확인된 아동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비율이 3배로 증가했는데 그중 남자 아이의 수가 5배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인신매매 전체 피해자 중 35%가 아동이며 이 중 여자아이가 18%, 남자아이가 17%를 차지하는 가운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등지의 피해자 아동이 전체 인신매매 피해자의 60에서 73%를 차지합니다. 보고서는 인신매매된 아동은 성인보다 훨씬 더 큰 폭력 위험에 노출되며 강제노동, 범죄행위, 구걸, 착취적인 입양, 강제결혼 또는 성적 학대 등으로 착취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국이 아동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피해 아동들에게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하며 특히 이주 경로에서의 아동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공동의 미래를 위한 것이고 인류의 도덕적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지구온난화와 포도주. 지구온난화는 지구의 장기적인 온도 상승을 의미합니다. 수년 전부터 미국을 포함한 지구촌 곳곳의 살인적인 폭염도 지구온난화 현상 중 하나로 알려져 있죠. 이런 가운데 지구온난화가 포도주 양조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가 소개됐습니다. 자연과학 전문지 네이처 리뷰 지구와 환경의 연구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해 포도 재배에 필수적인 온도, 강수량, 습도, 방사선, 이산화탄소 수준 등이 모두 변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포도주의 품질과 스타일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로 인해 세계의 전통적인 와인 생산지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포도주의 품질이 좋아지고 생산량 등 긍정적인 영향에 들어가는 지역으로는 북미 대륙의 워싱턴주, 오리건주 등이 해당하는데 몬태나와 아이다호주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새로운 포도 농장이 생기는 지역으로 떠올랐습니다. 미 북동부 일부 지역도 지구온난화에 따른 포도주 농장이 혜택을 입거나 새로운 농장 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그러나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캘리포니아 남부 등에서 포도주 생산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들 지역의 90%가 세기 말까지 포도주 생산에 부적합해질 위험이 있을 거란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의 경우 이곳의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수준에 비해 섭씨 2도 상승하면 포도주 생산에 부적합해질 위험이 중간 수준이지만 2도에서 4도 상승하면 포도주 생산에 부적합할 위험이 커집니다. 이에 따라 북미 와인의 대부분을 생산하며 전 세계 포도주 공급의 10%를 차지하는 미국 서부 해안 전체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연구자들은 21세기 말까지 캘리포니아 내 포도주 생산 지역이 최대 50%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예측했고, 멕시코, 미국 남서부 그리고 동부 뉴저지 남부의 동부 해안 지역도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포도주 재배에 적합한 지역 중에 약 49%에서 70%가 포도주 생산에 부적합해질 위험이 있는 가운데 지구온난화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런 변화는 남부 유럽의 대부분 지역에서도 나타난 것으로 관측됐는데요. 연구진은 포도주 생산자들이 변화하는 지역에 더 적합한 포도 품종과 수확 시기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적응이 필수적이란 말입니다. 연구진은 기후변화는 새로운 병원균과 해충의 발생 위험도 증가시키며 이는 농업과 환경, 인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온 상승을 늦추려는 노력은 충분하지 않으며 기후변화가 포도주 생산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이란 점은 분명하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한 주간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소식 정리해드리는 독자 선택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기사는 7월 30일자인데요. 쿼드 외무장관 회의 소식입니다. 일본, 미국, 호주, 인도 이렇게 4개 나라가 참여하는 쿼드 외교장관, 외무장관 회의가 29일 일본 도쿄에서 열렸죠. 일단 쿼드가 어떤 건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쿼드 그러니까 쿼드 안보대화는 미국, 일본, 인도, 호주 이렇게 네 나라가 참여하는 안보협의체로 2007년에 창설됐습니다. 2004년에 인도양 쓰나미 발생 당시에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가 함께 협력해서 재난 구호 활동을 진행한 게 계기가 됐는데요.
네.
네, 이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2007년에 당시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주도해서 4개국이 처음 이 쿼드 형태의 안보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쿼드는 초기에 여러 정치적인 요인 또 각국의 우려로 인해서 공식적인 지속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잠정 중단됐다가 2017년에 다시 부활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자유롭고 개방된 질서 유지를 목표로 한 협력 체제로 재정립됐습니다.
네. 네,
현재 쿼드는 주기적인 회담과 협의를 통해서 안보와 경제, 기술 환경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대응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 회의의 주요 내용과 배경을 좀 알아볼까요?
네, 이번 쿼드 외교장관 회의에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 페니 웡 호주 외무장관, 그리고 수브라마냠 자이샹카르 인도 외무장관이 참석했는데요. 회의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이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와 지속적인 핵무기 추구를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이 행동들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걸로 국제사회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북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네, 쿼드 외교장관들은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자금 조달,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또 해외 노동자 활용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결의를 재확인하고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실질적인 대화에 임할 걸 촉구했습니다.
네, 북한 문제 외에 또 어떤 이슈들이 논의됐나요?
네,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공동성명에서 이 북한과 관련된 핵 및 미사일 기술의 확산 방지를 강조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무기 거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무기와 관련 물자를 북한으로부터 조달하거나 북한에 이전하는 걸 금지할 걸 촉구했습니다.
네.
이 밖에 남중국해를 비롯한 영내 해양 안보 강화에도 합의하고요. 특히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무력이나 강압에 의한 현상을 바꾸려는 일방적인 행동에 강력한 반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중국의 반응 한번 들어보죠.
네, 중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 쿼드 외무장관 회의 성명에 대해서 쿼드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외치면서 유언 비어를 퍼뜨리고 적대심과 대립을 선동하면서 다른 나라 발전을 억제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예, 중국은 국가 간 협력과 지역 이니셔티브가 영내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을 촉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회의 주요 결과 정리할까요?
네, 이번 회의를 통해서 쿼드 국가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통된 우려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영내 해양 안보를 강화하고 중국의 군사적인 압박에 대한 견제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런 논의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쿼드의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의회 보고서 내용을 담은 31일자 기사입니다. 미국이 냉전 이래 가장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다는 내용인데요. 정리해볼까요?
네, 미국 의회 산하 국방전략위원회 NDSC의 에릭 에덜먼 부위원장이 최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여러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네, 우선 국방전략위원회 MDSC 이 역할이 뭔가요?
네, 국방전략위원회는 초당적인 독립위원회인데요. 2022년에 국방전략보고서와 관련된 전략적인 목표, 우선순위, 태세와 작전 개념, 또 전략적 위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뒤에 이번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네.
에덜먼 부위원장은 30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이 동맹국들과 함께 여러 전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그 이후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간의 협력 심화가 미국에는 새로운 전략적인 도전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예, 이를 위해서 미국은 자국을 방어하면서도 인도태평양과 유럽, 중동 등 각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연합군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네, 이 다중전쟁 수행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을 했습니까?
네, 에덜먼 부위원장은 세계 각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협들이 모두 같은 성격을 가진 게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지역에서 필요한 전력 요소들이 다를 거라고 말했는데요.
네.
예, 하지만 미국의 글로벌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군사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외교, 경제적인 대응도 함께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복수, 전구, 전력 구조는 냉전 당시 양극적인 구조와는 다른 새로운 접근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또 다른 주요 발언 있었을까요?
네, 국방전략위원회의 제인 하먼 위원장도 이날 청문회에 출석했는데요.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하고 복잡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예, 특히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 개발 상황을 언급하면서 이들 국가의 위험한 동맹이 아주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먼 위원장은 이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이 국력의 모든 요소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예, 그럼 이와 관련해서 보고서는 어떤 내용을 담았을까요?
네, 보고서는 미국의 적국들이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에 대비해서 미국과 동맹국들이 복수, 전구, 전력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시아에서의 파트너십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호주 안보동맹 오커스, 쿼드, 미한일 3국 협력 등 미국의 외교 및 방위 노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네.
예, 북한과 관련해서는 김정은이 30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고 북한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한반도의 군사적인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유럽에서 여전히 탱크와 장갑차 등 중장갑 병력이 필요하다는 게 확인됐다면서 한반도에서도 유사시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듣고 계십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북한과 중국의 관계 이상 징후가 잡힌 기사 31일자 보도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지난 7.27 정전협정 기념일 북한은 전승절이라고 부르는데 이 전승절 기념일이 이전과 달랐다는 겁니다. 뭐가 달랐고 왜 이런 분석이 나오는지 정리해보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북한 평양체육관에서 전승절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전대로 각국의 외교관들이 참석했거든요.
네.
예, 하지만 중국 대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드르 마체코라 러시아 대사, 레바빙 베트남 대사 등 북한 주재 각국 외교관들이 참석했지만 왕야준 중국 대사가 참석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예, 6.25 한국전쟁을 항미 원조전쟁, 그러니까 미국의 대항에서 북조선을 도와준 전쟁이라고 강조해온 중국이 이 전승절 행사에 불참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네, 그럼 지난해에는 중국에서 누가 갔었나요?
네, 지난해 기념식 때는 리홍중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함께 김정은 국무위원장 좌우의 자리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8형 등 북한의 전략무기 행렬을 지켜봤었기 때문에 올해와는 대조적입니다.
네, 자, 이런 변화에 대한 전문가 분석 들어볼까요?
네, 시드니 사일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반도 국장은 중국이 북러 밀착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걸로 진단했습니다.
네,
예, 사일러 국장은 중국이 너무 많은 영향력을 잃었다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김정은이 러시아로 눈을 돌릴 수 있는데 굳이 중국으로 향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는데요. 그게 중국을 불쾌하게 만든 게 분명하고 그 모든 게 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걸로 해석했습니다.
네.
예,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중국 대사가 평양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 자체부터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는데요. 특히 새로운 북러 전략적 동반자 협정이 체결된 후기 때문에 북중 관계가 좋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신호로 평가했습니다.
네.
아울러서 북한과 중국 관계가 침체돼 있고 이런 상황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럼 이런 변화가 한반도 상황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전문가들 분석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과 한국 등이 요구하고 있는 북한 문제에 대한 건설적인 역할에 임하는 걸 기대하기 매우 어렵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네.
예, 이성윤 우드로 윌슨 센터 연구원은 중국과 북한은 역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같은 진영에 있다는 걸 이유로 들면서 두 나라가 서로 다투어서 얻는 것보다 잃을 게 더 많다는 걸 중국이 알고 있다는 의미로 설명했습니다.
네.
예, 중국에 있어서 이 북한이라는 카드는 중국의 가장 큰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경쟁 상대인 미국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전략적 가치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네, 한 가지 소식 더 정리하겠습니다. 8월 1일자 기사인데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 그 외무장관들이 급증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관련 기사 정리해보죠.
네,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 외무장관들이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제31차 ARF 회의에서 채택된 이 의장 성명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 활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담고 있는데요. 성명은 한반도에서의 최근 상황 전개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비핵화된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관련 당사국들 간의 지속적 평화,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우려가 담겼는지 볼까요?
네, 성명에서는 특히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급증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들은 이런 행위가 한반도와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걱정스러운 상황 전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준수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평화적인 대화와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할 걸 촉구했습니다.
네, 이번 성명이 기존의 국제사회 입장과 다른 게 있을까요?
네, 이번 성명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모두 참여한 회의에서 채택된 만큼 단어 선택에 신중을 기했습니다. 이 성명은 우리 대신에 이번 회의 또는 많은 외교 장관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특정 국가를 명확히 지목하는 걸 피했습니다.
네.
또한 최근 자주 언급되는 북러 간 군사협력이나 무기 거래 문제는 성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네, 성명에 추가된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건가요?
네, 이번 공동 성명에는 일부 외무장관들이 납치와 억류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포함해서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우려 사안을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네.
이는 자국민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랜 노력을 기울여온 일본의 입장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네, 이번 주 독자 선택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선택 2024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집결한 공화당, 낙태 문제에 있는 이견, 또 트럼프 캠프의 젊음을 가져온 벤스 공화당 부통령 후보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의 선택 2024, 저는 김현숙입니다. 지난 7월 18일 막을 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대의원들은 새 정강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새 정강 정책은 이전 공화당 입장과는 달리 낙태를 거의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생식권에 대한 공화당의 입장이 완화된 이유는 뭘까요? 한편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J.D. 벤스 연방 상원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 즉 부통령 후보로 지명됐는데요. 벤스 후보의 트럼프 캠페인 합류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봅니다.
트럼프를 중심으로 집결한 공화당, 낙태 문제에는 이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시도 사건 이후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는 당의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그 어느 때보다 단합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보수 정책의 중심이 되어온 한 가지 쟁점에 대해선 대의원들 간의 이견이 있었는데요. 바로 낙태 문제였습니다.
All those in favor signify by saying aye.
낙태 관련 조항에 관해 찬반 투표가 진행됐는데요. 의장이 자신의 견해로는 아니오보다 네가 더 많았다며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말하자 대의원들 사이에서 환호와 야유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공화당 정강 정책을 토론 없이 구두 투표로 채택한 것은 엄격한 낙태 금지를 지지하는 많은 공화당원들을 실망시켰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실용주의적인 대두를 보였습니다.
It's not going to be all or nothing. And we're not going to win elections if that's our stand.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린 경합주 위스콘신주의 유권자 쉴라 클롭 씨는 전부 아니면 전무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런 입장으로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타협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 시간이 걸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전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비벡 라와스와미 씨는 VOA에 자신은 낙태에 반대하는 100% 프로라이프라면서도 정치적으로 유화된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Will we disagree with some fellow Americans who are on the other side of this? Yes, we will.
라와스와미 씨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다른 쪽에 있는 일부 미국인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거냐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답하겠지만 이것이 우리를 한계점까지 몰아가는 문제가 돼야 하는지에 대해선 절대 그렇지 않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은 어떨까요?
But I'm proud to be the most pro-life president in American history.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미국 역사상 가장 프로라이프, 즉 생명 존중, 낙태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라는데 자부심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헤리티지 재단 방문연구원 스티브 맥키시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낙태 문제에 대한 강경한 수사를 회피함으로써 일단은 원칙보다 정치를 선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he is friendly to the life cause.
맥키 연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낙태 반대 운동에 우호적이라며 다음 행정부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맥키 씨는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때 전국적인 낙태 금지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봤는데요. 앞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디지털 전략가를 지낸 노엘 하이젠가 씨도 같은 의견입니다. 하이젠가 씨는 개인적으로 선거운동의 수사보다는 역사를 더 많이 보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리고 이전에 공직에 있었던 후보를 상대할 때는 함께 해야 할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낙대 반대 활동가들이 가장 지지했던 후보는 바로 전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인데요. 하지만 11월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펜스 부통령은 백악관에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올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러닝메이트로 J.D. 벤스 후보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캠프의 젊음을 가져온 벤스 공화당 부통령 후보.
And the next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J.D. Vance.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J.D. 벤스 공화당 부통령 후보의 부인 우시아 벤스 여사가 남편을 소개했습니다. 에팔레치아 산맥에서 소박하게 자란 오하이오주 벤스 연방 상원의원은 이제 미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직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To the people of Middletown, Ohio and all the forgotten communities in Michigan, Wisconsin,
벤스 후보는 오하이오주 미들타운의 주민들, 미시간과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오하이오의 소외된 지역사회, 그리고 미국 전역의 모든 분께 약속하겠다며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결코 잊지 않는 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벤스 후보의 이 같은 노동자 계층 출신 배경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유한 성장 배경과는 대조를 이룹니다. 마이크 드와인 아이오와 주지사는 벤스 후보가 마약 중독자 어머니 밑에서 가난하게 자라났다는 점은 유권자들에게 더 호소력 있게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벤스 후보는 실제적인 삶의 경험을 했고 많은 사람이 직접 겪지는 못했지만 사람들이 확실히 공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벤스 후보는 외교 정책에 있어 중국과 동아시아에 대해 강경한 입장입니다. 또 해외 군사 지원, 특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지원에 반대합니다.
The fact that Trump selected someone whose views, particularly in Europe, align with his own.
스팀슨 센터의 엠마 애쉬포드 연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럽에 대해 자신의 견해와 일치하는 사람을 러닝메이트로 선택했다는 사실은 그가 당의 미래를 어디로 보고 있는지를 말해준다고 밝혔습니다. 오하이오주 제인 팀켄 전국위원은 2022년 연방 상원의원 공화당 후보 경선에서 벤스 후보와 맞붙었지만 이후 벤스 후보의 지지자가 됐습니다. 벤스 후보는 미국을 우선으로 두는 당의 관점을 어떻게 잘 표현하는지 알고 있다며 이는 국경 보안을 의미하고 미국을 다시 번영하게 만드는 것이며 미국을 세계 무대에서 강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벤스 후보도 친이스라엘 성향이며 낙태에 반대하고 이민자들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비난합니다. 이에 대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벤스 후보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고무도장이라고 비판했는데요.
Make no mistake, J.D. Vance will be loyal only to Trump.
해리스 부통령은 J.D. Vance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트럼프에게만 충성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벤스 후보와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큰 차이라면 나이가 될 텐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78세이지만 벤스 후보는 39세입니다. 만일 당선되면 미국 역사상 세 번째로 젊은 부통령이 되지요. 벤스 후보의 지역구에 살고 있는 조지 랜 오하이오주 의회 상원의원은 벤스 후보가 젊은 층을 끌어들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오하이오주에서 연방 상원의원으로 출마하는 버니 모네로 씨는 역시 벤스 후보의 장점은 나이라고 말합니다. 벤스 후보가 유권자들을 동원할 수 있을 거라며 지금 당장 JD라고 말해도 군중 전체가 JD라고 소리 지르게 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JD! JD! JD!
실제로 모레노 씨가 외치자 주위 사람들이 다 함께 공화당의 대선 후보 이름 JD를 외쳤습니다. 네, 미국이 상택 2024. 오늘은 공화당의 완화된 낙태 접근법과 더불어 공화당 캠페인의 젊음을 가져온 JD 벤스 부통령 후보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주제로 미국 대선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로 들어보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습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8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대.
1960년 대통령 선거를 위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케네디 후보는 강력한 후보들을 물리치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1960년 대통령 선거 운동은 아주 치열했고 박빙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 후보들은 네 차례 공개 토론회를 열기로 합의했고 이 토론회는 텔레비전을 통해 방송됐습니다.
텔레비전을 통해 미국인 유권자에게 비친 존 F. 케네디 후보의 모습은 차분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반면 닉슨 후보는 수척하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대통령 후보 토론회를 지켜보면서 케네디 후보에게 투표할 생각이 없었던 유권자들이 이제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케네디 후보는 연설에서 1936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했던 말을 인용했습니다.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 시대의 미국인들이 운명과 마주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존 F. 케네디 후보는 1936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한 말을 인용해서 1960년과 61년, 62년, 그리고 63년 이 시대에 우리도 운명과 만났다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케네디 후보는 미국의 수호자이자 자유의 수호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나라에 지도력을 부여해야 하고 미국을 다시 움직이게 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 후보는 민주당의 존 F. 케네디 후보와 의견이 달랐습니다. 닉슨 후보는 미국이 발전 없이 가만히 멈춰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멈춰서서는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닉슨 후보는 미국이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는 케네디 후보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닉슨 후보는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미국을 위한 것만은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닉슨 후보는 미국을 위한 자유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닉슨 후보는 미국은 미국만을 위한 자유를 지킬 것이 아니라 자유를 확장하고 전 세계로 자유를 확장하는 것이 필수라고 주장했습니다.
리처드 닉슨 후보는 전 세계에서 자유를 실현하는 것은 지금까지 미국이 해왔던 것 이상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닉슨 후보는 자유를 전 세계로 확장한다는 것은 미국 군사력을 지금보다 더 강하게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닉슨 후보는 이어서 전 세계에서 자유를 실현한다는 것은 미국 경제가 지금보다 더 빠르게 발전할 것을 의미하고 민권 문제도 지금보다 더 큰 진전을 이루어 전 세계가 볼 수 있는 훌륭한 모범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960년 9월 대통령 후보 텔레비전 토론에서 또 다른 쟁점은 중국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중국은 중국 본토와 타이완 사이에 있는 포모사 해협, 즉 타이완 해협의 쾌모의 섬과 마츠섬을 공격했습니다. 이 토론에서는 당시 소련 지도자 니키타 후르쇼프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도 주요 논쟁거리였습니다.
1960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인들은 모두 네 차례 대선 후보 토론에 지켜봤습니다. 토론에 지켜본 미국인은 대부분 첫 번째 토론은 민주당의 케네디 후보가 더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문가들은 두 번째 토론에서는 공화당의 닉슨 후보가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세 번째, 네 번째 토론은 두 후보 모두 비슷한 성적을 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텔레비전 공개 토론이 끝난 뒤 대통령 후보들은 다시 전국을 돌며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 후보는 만약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동유럽 순방을 하고 당시 소련 지도자 니키타 후르쇼프와 회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존 F. 케네디 후보는 평화봉사단 창설을 제안했습니다. 평화봉사단은 미국인을 아프리카와 아시아, 중동, 유럽, 중남미 같은 개발도상국으로 파견해서 기술과 교육, 무역, 농업과 여러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960년 11월 선거 결과 유권자들은 민주당의 존 F. 케네디 후보를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선택했습니다. 케네디 후보가 승리했지만 두 후보 간의 격차는 크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는 미국인 유권자 약 6,900만 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케네디 후보는 불과 12만 표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미합중국은 이제 35번째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미국의 제35대 대통령으로 뽑힌 존 F. 케네디는 미국 역대 최연소 대통령이자 최초의 로마 가톨릭 교회 신자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끝으로 인물 아메리카에서는 미국 영화의 역사를 바꿔놓은 명감독 빌리 와일더를 소개합니다. 노시찬 기자입니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찬입니다.
이은경입니다. 많은 영화 전문가들은 미국 영화의 역사를 바꿔놓은 인물이라면 흔히 빌리 와일더 감독을 꼽고 있습니다. 이들은 와일더가 할리우드가 낳은 최우수 영화 제작자라고 말합니다. 와일더는 사회적으로 극히 예리한 문제와 남녀 간의 성 문제를 다루었고 그런 주제를 내세운 최초의 감독이었습니다. 1930년대 중반에서 1980년대 사이 빌리 와일더는 약 50편의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20여 차례나 아카데미 영화제 수상 후보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6차례 오스카상을 받았습니다.
그의 영화는 미국은 물론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가 만든 유명 영화 중에는 선셋 대로, 뜨거운 것이 좋아, 이중배상 등이 있습니다. 그는 또 잃어버린 주말, 7년 만에 외출, 아파트먼트도 감독했습니다. 빌리 와일더는 1909년 구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난 곳은 현 폴란드의 일부로 되어 있습니다. 어릴 적 이름은 세무엘 와일더였습니다. 어머니 오이게니아 디틀러는 어렸을 적 미국에서 몇 년을 보낸 적이 있는 부도로 미국식을 좋아해 아들을 빌리로 불렀습니다.
빌리 와일더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법률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다 변호사의 꿈을 버리고 신문사의 기자로 들어갔습니다. 1920년대에는 독일에서 영화 대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치가 정권을 장악하자 유태인인 와일더는 자신의 장래가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고 1933년 프랑스 파리로 건너갔습니다. 그는 파리에서 처음으로 영화를 감독했습니다. 나쁜 종자라는 뜻의 더 배드 시드였습니다.
그러자 미국의 프로듀서들이 그의 대본들을 환영한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곧장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1934년 미국에 도착했을 때 수중에는 한돈 11달러가 전부였습니다. 빌리 와일더는 영화 산업의 중심인 캘리포니아의 헐리우드로 갔습니다. 당시 그곳에는 독일에서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은 와일더의 일자리를 찾아주는 데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와일더는 찰스 브레키트와 팀을 이루어 영화 대본을 썼습니다. 함께 여러 편의 영화도 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여러 편의 인기 높은 영화 대본을 썼습니다. 그중 하나가 1939년에 나온 그레타 가르보 주연 영화 니노츠카였습니다. 감독은 언스트 루비치였습니다. 와일더는 언스트의 유머와 뛰어난 감독의 전문성에 큰 영향을 받았고 늘 그를 친구이며 스승으로 존경했습니다. 와일더는 사랑의 얘기를 전하는 데 있어 영화의 수도인 할리우드의 전통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녀의 관계를 극히 특이한 방식으로 풀어나갔습니다. 그중 하나가 크게 호평을 받은 2억의 하늘 아래입니다.
이 영화는 루마니아인 주인공이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 멕시코에서 미국 여성과 위장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여성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는 특이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에 빠지는 헐리우드의 일반적인 로맨스와는 아주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1944년 빌리 와일더는 이중배상을 제작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영화가 그를 헐리우드의 가장 뛰어난 감독의 한 명으로 자리잡게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영화는 보험금을 노리고 고객 중 한 명의 아내와 보험 판매원이 벌이는 잔인하고도 처절한 이야기입니다.
Yes, from the moment they met, it was murder. always behind them with his devilish hunches and his brilliant brain was Keyes.
빌리 와일더는 사회적인 이슈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자주 할리우드의 전형을 벗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당시 알코올 중독자의 이야기가 영화의 주제가 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와일더는 1945년 잃어버린 주말이라는 영화에서 과음하는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주인공은 부인하지만 사실 술이 작가의 삶을 조종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의 보도들은 알코올 음료 제조사들이 이 영화를 개봉하지 못하게 하려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은 성공하지 못했고 사람들은 영화가 아픈 이야기지만 정직한 내용이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또 이 영화에 출연한 레이 밀런드는 아카데미 최우수 남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와일더는 각본상과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는 프랑스의 깐느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와일더는 1939년 미국 시민이 됐습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리자 미국 정부는 와일더에게 독일로 가 영화와 라디오 방송을 새로 추진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나치 독일은 두 가지 미디어를 정치 선전에 적극 이용했었습니다. 독일에 있는 동안 와일드는 나치 당국이 자신의 어머니와 누이를 살해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1950년 와일더는 영화 선셋 대로를 제작했습니다. 무성 영화 시대의 나이 든 여배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옛날의 영광을 꿈꾸며 영화계로 다시 들어오고 싶어하는 이 여성과 야심적인 각본가 등이 벌이는 영화계의 이면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주인공 역은 글로리아 스완슨이 맡았습니다. 이 영화는 아카데미 각본상, 미술상, 음악상 등을 받은 명작이었습니다. 미국 영화연구소는 이 영화를 100대 우수 영화의 하나로 지정했습니다.
와일더의 제17포로 수용소도 여러 분야의 아카데미 상을 받은 명작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전쟁 시의 리얼리즘과 유머가 혼합된 것이었습니다. 주연인 윌리엄 홀든은 최우수 남우상, 와일더는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1954년 와일더는 여러 해 동안 몸담았던 영화사 파라마운트를 나와 독립 제작자가 됐습니다. 파라마운트사가 영화 속의 반나치 독일 대사들을 삭제해버린 것도 결별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독립한 다음에 나온 와일더의 7년 만의 외출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조지 엑셀로드의 희곡을 각색한 이 영화는 결혼한 남성이 금발의 젊은 미녀와 사귀기 위해 부인을 속이려 하는 내용입니다. 젊은 여인 역은 마릴린 몬로였습니다. 비평가들은 마릴린 몬로가 이 영화로 헐리우드의 대스타로 발돋움했다고 평했습니다. 또 마릴린 몬로가 빌리 와일더 감독화에서 그녀 최고의 기량을 발휘했다고 평했습니다.
1959년 와일더는 인기 높은 희극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IAL 다이아몬드와 함께 극본을 쓴 뜨거운 것이 좋아였습니다. 이 영화는 두 명의 재즈 음악인이 범죄자들에게 쫓기는 이야기입니다. 음악인 역은 토니 커티스와 잭 레먼이 맡았습니다. 이들은 여자 옷을 입고 여성 밴드에 합류했습니다. 그 밴드 멤버 중 한 명으로 마릴린 몬로가 있었습니다. 몬로는 커티스와 레먼이 자신을 진짜 음악인으로 믿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I'm sugar cane. Hi. Sugar cane. Yeah, I changed. It used to be sugar.
나는 슈거 케인이라고 해요. 어머니가 피아노 선생님이었고 아버지는 지휘자였어요.
Where did he come back?
빌리 와일더는 1960년대와 70년대 흥미있는 여러 편의 영화를 계속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그는 사회적 현상과 성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작가들이나 감독들도 그런 주제들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가 되자 와일더는 더 이상 할리우드의 특이하고 창의적인 영화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와일더는 많은 상을 받고 명예를 누렸습니다. 미국 영화 아카데미는 1987년 그에게 어빙 G. 탈버그 상을 수여했습니다. 이 상은 제작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이었습니다.
와일더는 2002년 95세로 타계했습니다. 그가 타계하자 헐리우드의 영화계는 빌리 와일더야말로 세상 사람 누구도 잊지 못하는 영화를 만든 위대한 영화인이었다며 그를 추모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미국 영화의 역사를 바꿔놓은 인물로 평가되는 제작자이며 감독이고 시나리오 작가인 빌리 와일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